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 모습들,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 처했고 또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가 나옵니다. 가령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이후에 어떤 상황을 만났고 그때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 또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래서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흉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뒤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주로 구제를 받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건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 흉년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선포한 게 아니라, 안디옥을 찾아와서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것도 참 묘한 일이어서 왜 이렇게 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천하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듣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죠. 28절 끝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안디옥 성도들이 선지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추종해서 이 예언이 있자마자 무언가를 행동했다. 뭐 이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가 되어져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27절, 28절이 안디옥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처음에도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는데 지금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너무 여건이 좋고 또 너무 풍족하고 너무 자유롭고 그래서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만 들으면 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천하에 흉년이 드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게으르게 살아서 어려운 일을 만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흉년을 만났으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각각의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 믿어보자 하고서는 신앙생활을 했더니만 아,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흉년이 오고 경기가 이렇게 막 바닥을 치고 이래서 회사도 없어지고 혹은 농사도 못 짓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질병도 자꾸 걸리고 그러면 성도들이 사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건 뭐 온 세계가 다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사실 마음도 어려워지거나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참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부조는 부절로 짧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사실 많은 행동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짧게 뭐 부조를 보냈다 했지만 처음에는 부조를 보냅시다. 누군가 의견을 냈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 서로 의논을 했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결정을 해야 됐겠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맡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선택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었겠죠. 그 어찌 보면 복잡한 그런 사항들을 이 두 절에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도 29절을 보면 처음에 안디옥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안디옥 성도들도 그들의 혈통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되었고 또 나도 제자, 그들도 제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형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들이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이를 실행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조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이 이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일인데 뭐냐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겁니다. 구제헌금을.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놓고 보면 맨 마지막에 세워진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진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사역자를 파송받아서 우리 교회 사역자는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예루살렘께서 보내준 사람이죠. 근데 그 사역자를 보냄받은 교회가 사역자를 파송해준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꼴찌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구제헌금을 하는 이제 크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교회 특징을 보면 이 구제를 할 때에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겁니다.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럴 처지는 못 되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하기는 했죠. 그런데 교회 내부에 있는 과부들을 향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교회 외부를 향해서 물질적인 구제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생기자마자 처음부터 외부를 향해서 물질적인 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상황이 어렵지만 외부의 물질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조금 있다가도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처지가 좋지 못하지만 또 자기들이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외부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좋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좋은 사역자를 우리 교회에 붙잡아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외부로 보내고 우리가 갖고 있던 물질을 나눠주고 우리가 갖고 있던 좋은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래서 외부로 내보내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 처음부터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일정 부분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람의 성격이기도 하고 교회의 성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교단 안에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에서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죠. 그래서 빛, 광, 그 다음에 소금염에서 광염교회인데 이 광염교회 조현산 목사님이란 분은 항상 외부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지진이 났다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조끼를 딱 차려입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텔레비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어디 홍수가 났다, 불이 났다, 지진이 났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진이 났다, 뭐가 났다 하면 광역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구급대원처럼 달려갑니다. 이거 외부에 나가서 막 이거 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세워져 있던 개척교회들 혹은 누군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뭐 몇백 개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호수를 다 따져가면서 하거든요. 교회의 성격이 있는 거죠. 반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단이든 다른 교단에 속해있는 큰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외부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주거나 외부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혹은 어떻게든 성장하고 어떻게든 또 부흥을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성격을 갖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교회들마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땅끝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라고 하는 특징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외부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보내는 교회, 다른 지역들을 섬기는 교회, 물질에서건 지금은 물질이고 조금 있다 보면 영적인 자원이건 나눠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다만 이 모습에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온 것과 견주어보면 어떤 점이 아쉽냐면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보냈을까? 사실 기근은 온 세상이 다 만난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사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자기들이 땅 끝에 있으니까 다른 땅 끝에 있는 지역들도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났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도왔을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와줄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안디교회 현재 입장에서는 가령 나중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자기가 파송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기저기 막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전 세계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안디옥교회가 어디를 도와주었을까요? 아마 자기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 그 선교사가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도와주었겠죠. 근데 지금은 안디옥교회가 세운 교회도 없고 안디옥교회가 섬기는 사람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한 군데니까 예루살렘을 도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처음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도 한 10명 됐을 때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냥 먹고 놀지 말고 어디 좀 도움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저 남현동에 상록보육원이라고 보육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 연락을 넣었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크지 않아도 좀 가서 섬기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육원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왔냐면 참 감사하기는 한데 평상시에 늘 오던 봉사활동을 오던 곳에서 성탄절에도 오겠다고 연락이 있어서 그곳이랑 약속을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봉사활동을 오던 곳에 우선순위를 주는 게 맞죠. 12월달에 한 번만 오겠다고 하는 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만약에 평상시에 섬기던 데가 있었으면 그랬으면 성탄절에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가 못하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상록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12월 성탄절에 이제 당당하게 미리 몇 달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또 못 갔습니다. 성탄절이 됐을 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좀 미안한데 저쪽에 어떤 그룹에서 애들을 좀 성탄절에 좀 도와주겠다고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다 주고 점심은 다 롯데타워인가 어디 데리고 가서 그 옆에 가서 뷔페로 다 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약속을 했는데 미안한데 좀 양해를 해줄 수 있느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까 우리가. 우리도 그냥 자유이용권을 다 쏘고 우리도 다 뷔페를 사겠다 이렇게 할까 그랬다가 또 그냥 그럼 이번에 또 양보하겠습니다. 결국 성탄절에 못 갔습니다. 근데 보통 평상시에 돕던 곳이 있거나 하던 사역이 있어서 그것을 연장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되는데 한 번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기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디옥교회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인 거예요. 안디옥교회가 만약에 지금 이미 선교사를 파송한 상황이고 돕고 세우던 교회가 있었으면 그 교회를 도왔겠죠. 빌립보 지역을 도왔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왔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흉년을 만났지만 예루살렘을 돕는 겁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이미 돕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던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없나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디옥교회의 모습은 형편이 좋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처음에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고 나중에도 결국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잘 섬기던 사람들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데 항상 나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고 자기만 존대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지만 이게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고 그리고 또 기왕이면 안디옥 교회처럼 나 자신보다는 처지가 어려워도 내가 비록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대로 물질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닮은 귀한 모습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고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불어서 우리 안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처지가 어렵고 시간이 없고 또 형편이 쪼들려도 내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구제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